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일 성수하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73번째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자녀분들에게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여성 1만 명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차량들을 다 동원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지금 이때에 금식하면서 함께 금식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전에 한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었죠. 혼인잔치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사람이 생각을 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만 있어야 될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주인의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리고 사방에서 억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웠는데 거기에도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와 있어서 그를 결국은 아주 매정하게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깥 어두운 곳에 수족을 결박하여 던지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가장 기쁜 혼인잔치에 가장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천국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는데 이번에는 열 처녀가 나옵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될 이 혼인잔치에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참석을 하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의 외면을 해버립니다. 아주 냉정하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외면을 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사람들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을 한 사람들이나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 모두가 다 사실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초청을 했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나는 차를 샀으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업차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복을 입은 그 사람도 예복만 입었더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도 저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면 좋겠는데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실 때 그때가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때가 되면은 지금은 주님께서 신음에도 응답을 하신다고 그러셨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사정사정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예복을 입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고 이번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오셔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못 들어간 이유가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못해서 못 들어갔고 또 이 다섯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복과 이 기름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살펴본 적이 있지만 잠깐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성도들 중에 벌거벗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복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흰옷이 준비가 된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흰옷이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성 밖에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옷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예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예복이 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예복이 아니라 영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성도를 딱 볼 때에 벌거벗고 있는지 옷을 입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인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 착각입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들은 다 잘 되었었습니다. 생활도 부유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고 자녀들이 형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것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땅 위에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원수를 갚지 못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좁은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복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정서와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이런 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각은 바꾸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에 제가는 한국 교회와 부유한 것만, 복만 자꾸 찾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이 말씀은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다 잘 되어져 가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이대로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대로 진행을 해나가면 되고, 그러나 그대로 진행을 해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판단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이 부요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다. 여러분 누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는지 아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고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옷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벌거벗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목욕탕이라고 그러셨나요? 제가 지금 이해가 됐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왜 너희가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행위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 행위를 보고 난 다음에 벌거벗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행위가 앞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토하여 버리시겠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버리시겠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토하여 버리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이거는 어거지입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미지근한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옷, 예복, 이것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오기를 늘 사모하면서 바라보아야 되고 신랑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옷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더럽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매일매일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럼 구원이 행위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구원이 행위에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까? 저는 여타 신학자분들의 말씀하는 것처럼, 한번 예수님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나중에 책임을 못 질 건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들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복을 입지 못해서 쫓겨나셨죠. 이 예복이 없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예복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 없으면은 벌거벗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는 자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사실 처음부터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다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달라야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힘듭니다. 어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요,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아빠, 저는 우리 반 아이들과 대화가 안 돼요. 왜? 친구들은 다 게임하는데 저는 게임 잘 몰라요. 그 말 속에는요, 아빠 게임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야, 너네 반 친구들이 다 하니? 그랬더니 다 한대요. 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너네 반 친구가 저기 남자애들 몇 명이니? 13명이랍니다. 그러면 13명 중에서 너를 빼고 12명이 다 그 게임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러니?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아주 당당하게 네, 그러는데 게임을 꼭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표현,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게임 혹시 사람 죽이는 거니? 그랬더니요, 기가 푹 죽어가지고 네, 그래요. 이제 아빠가 끈수를 잡았거든요. 그 게임이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 그 반 아이들 전부 다 한다는 게임이요, 사람 죽이는 게임입니다. 제가 그 게임 뭔지 압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게임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그거 보고 있으면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탄에게요, 자기도 모르게 꿈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 뇌리 속에 박혀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좀 제대로 좀 키워보려고 그러지만 그걸 못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읽으라는 것,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 속에서라도 지켜달라고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아빠의 무기력함,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 아이로 하여금요, 저도 왜 게임을 못하게 하고 싶이 조금씩 게임을 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은요, 사실 처음에는 달팽이 죽이는 거 하죠. 달팽이 죽이다가 뭐 죽입니까? 조금 지나면요, 개나 염소 이런 거 죽인다고요. 조금 지나면은 조금 더 큰 거 죽입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요, 그 시시해서 못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사람을 죽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잔인한 거 하고 싶어요. 사람이 왜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 쉽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성이 작용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어버릴 때는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 그때는 이성대로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하는 거죠. 참 지금 이 시대 전체가 학생들도 올바르게 키우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기를 허락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핸드폰 참 편리하고 좋지만요, 푹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 기사 검색하는 거 그것만 해요. 근데 아이들은요, 여기에서 별천지를 경험을 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다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요즘에는 엄마들도 아기들이 울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요, 아기가 울면은 아기 얼굴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곤지곤지 하죠. 잼잼하고 곤지곤지하고 도리도리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얼려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요즘에 어떡합니까? 젊은 부모님들 잘 한번 보십시오. 젊은 어머니들요, 아기 울면은 게임기 딱 펼쳐가지고 게임기에 나오는 핸드폰에 저장해놓은 만화 영화 그런 거 보여줍니다. 이렇게. 혹시 자부들이요, 그렇게 하면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보여준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정감 있게 그렇게 아이에게 사랑을 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차가운 기계 하나 소리 나고 이 기계 딱 보여주면은 아이는 여기 길들여지는 겁니다. 요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게임에도 더 쉽게 적응을 하고 기계처럼 인간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적어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이 말씀이라고 감격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의 좋아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 찬송을 받으실 거라고 찬송하고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를 해가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보아 주었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들에게 그러한 행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세족식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그 말씀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여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행함에 대한 그 공통점은요, 사랑입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돌보아주라는 것이죠. 그 아픈 일을 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사를 하나 검색을 했었는데요, 언뜻 떠오르는 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 거리에서 한 아이가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보니까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지금 한 6살, 7살쯤 된 아이 같아요. 남자아이였는데요, 시장 통해서 화장실을 찾는다고 길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차가 한 대 왔는데 그 운전수가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해오다가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뭔가 순간 밟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서서 멈춥니다. 멈추고는 백미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봅니다. 바퀴에 아이가 친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빨리 밟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뒷바퀴에 또 밟힌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행인이 한 명 오게 됩니다. 그 행인이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탄 행인이 또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인도 그냥 지나쳤죠. 근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는 트럭이 한 대 또 있었습니다. 아이의 두 다리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뒷바퀴도 또 밟고 멈추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이의 다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행인이 또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치지만은 길 지나가는 행인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손을 잡고 가는 엄마도 그 길을 지나가면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고 그 뒤에 타고 있는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결국 폐지를 줍는 아주머니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20번째 목격자였습니다. CCTV 화면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열을 하는 모습을 사진을 촬영해 놓았습니다.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아이가 사망했다고 기사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뇌사 상태에 빠져서 호흡기 달고 병원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은 총 19명이었습니다. 20번째 폐지 줍는 아주머니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1,570를 지급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났을 그때에 병원으로 바로 옮겼더라면 이 아이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되어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롯이 아파했던 것처럼 그 의인의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상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혼인 예식의 그 시간은 분명히 옵니다. 때가 찬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초림 때에도 언제 오실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오셨습니다. 신랑은 마침내 오실 겁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이들은 다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았었죠. 초청을 받았죠.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에 불도 켜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이 없었다. 여분의 기름을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이 등은 불이 켜져 있는 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등 안에는 기름이 있는 것이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던 이 등도 불이 타고 있는 지금 어둠을 밝히고 있는 등입니다. 기름을 통에 담고 그리고 등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그러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못한 것, 이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죠. 예복이 없어서 못 들어갔고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과 기름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옳은 행실. 그러니까 기름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은 받았지만은 그래서 기름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아주 여분의 기름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참석하고 찬송도 부르고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내용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내용을 쌓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또 기름을 빌리려고 그랬었습니다.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게 될 겁니다. 1대1로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입니다. 부부 아니겠습니까?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은.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나도 그 치마폭에 쌓여서 같이 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갑니다. 나는 나 혼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은 늦은 겁니다. 오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신랑이 늦게 왔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도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밤에 우리 개인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놓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게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아직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개인적인 종말이 내 가족에게 또 내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되어서 갈 겁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준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허튼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열 처녀 비유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때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당장 이 순간 하나님 주께서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부족하지만 저를 맞아주십시오. 제가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한번 각오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나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다. 그리고 내일 나의 삶도 준비하는 삶이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